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법원은 7일 국민들의 통신 기록을 무차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 NSA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NSA의 대량 통신 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면서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제도를 만든다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것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역사를 잊는 것은 배반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와의 역사 공조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시 주석은 7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3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러시아 관영 일간지에 이 같은 기고문을 게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역사를 깊이 새기고 미래로 향하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러 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2차 대전은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저지른 인류 역사의 대참사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야만적인 침략자들에 맞서 함께 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 7일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총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 사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6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각각 33%와 32%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는지 여부와 스코틀랜드의 독립 등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리들이 예멘에서 인도주의적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의한 내전으로 현재 수천 명의 예멘인들이 마을에서 쫓겨나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아델 알주비에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7일 사우디 스토리아드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예멘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5일간 임시 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후티 반군과 그 지지 세력들의 예멘인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이번 중요한 기회를 잃지 말 것과 앞으로 평화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주비에르 사우디 장관은 후티 반군이 휴전을 지지할지 여부를 놓고 그들과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반군 ISIL이 모술 인근에 이라크 최대 정유시설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6일 ISIL이 바이지 정유소 일부를 장악했다며 이라크군이 여전히 시설 내부에 남아있지만 시설을 다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지 정유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모술에 가까워 이 시설을 장악하는 세력이 결국 모술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7일 대통령의 3선 출마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세력이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부준브라에서 이날 피에르 은쿠룬지자 현 대통령 지지 세력이 반대파 시위대에 폭탄을 던져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파 시위대가 집권 여당의 청년단체 소속 회원 남성 한 명을 불태워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뉴스 이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5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자, 우주의 중심, 불야성의 거리, 세계의 교차로 이런 별명을 가진 미국의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미국 뉴욕 미드타운 맨하튼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이곳은 매일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요. 매년 3,9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옵니다. 미국인들은 매년 1월 1일 미국 방송이 타임스 스퀘어에서 수백만 관중 속에서 생중계하는 새해 카운트다운으로 새해를 열죠. 자, 이런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대기업들은 최고가의 광고를 앞다퉈 내걸고 1년 내내 이런 광고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판은 뉴욕의 명물로 꼽히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 높은 타임스퀘어 광고판이 어쩌면 철거될지도 모른다는군요. 미국 연방정부가 뉴욕 시정부에요. 뉴욕 타임스퀘어가 나라 법을 어기고 있으니 철거해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1965년에 만들어진 연방도로교통법에는요, 이 도로로부터 200m 위치에는 111평방미터를 넘는 대형 광고판을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이 타임스퀘어가 어기고 있다는 거죠. 연방정부가 요구한 내용이니만큼 시정부로서는 철거 아니면 철거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뉴욕시는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던 9천만 달러의 도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됩니다. 사실 뉴욕 시정부로서는요, 뉴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스퀘어를 철거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타임스퀘어 광고판이 관광명소라는 점을 내세워서 연방정부의 규정을 예외로 인정받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뉴욕시가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타임스퀘어 운명이 어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로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박영석 기자와 떠나보도록 하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6도에 맞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새벽에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 10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기온 10도에서 27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역시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8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기온 9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서 이민 개혁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라는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네. 예, 이어서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국가정보국의 전화통화기록 수집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1,200여만 그루의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이민법 개혁 문제가 또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예, 이민법 개혁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주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입니다. 네. 예,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화요일 이 네바다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미국의 이민법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이 방문한 그 고등학교가 주로 중남미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렌초 하이스쿨이라는 고등학교였는데요. 네. 예, 재학생의 70%가 중남미계, 그러니까 히스패닉계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이 이 학교를 방문한 5일이 싱코 데 마요라고 이 멕시코 전승 기념일이었는데요.
네.
예, 때문에 이 클린턴 장관의 이번 행보를 놓고 미국 선거에서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을 의식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미국이 사실 이민자의 나라지만 사실 이민 문제만큼 복잡하고 또 미묘한 사안이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클린턴 전 장관이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클린턴 전 장관은 그동안 이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뿐만 아니라 이민 개혁 행정 명령도 지지해 왔는데요.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공화당의 반대로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키고 또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은 또 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완전하고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요점만 말해 주시죠.
예, 미국에는 현재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가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법안은 이 가운데 약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이들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이민개혁안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네.
예, 그러자 이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전격 발표했고요.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이 행정명령 무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전 장관,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의식하면서 공화당하고는 차별되는 전략을 쓰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학교를 방문해서 현재까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 시민권 부여 가능성을 명확하고 또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밝힌 공화당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고요.
네.
예, 또 많은 사람들, 이 말은 이 불법 체류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요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네. 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공화당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클린턴 전 장관이 이민 정책이라는 이 다소 민감한 현안을 먼저 건드리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공화당 후보들의 초기 반응은 이례적일 만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예,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이틀 만에 이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클린턴 전 장관의 발언에 날을 세웠는데요.
네.
예, 워커 주지사는 클린턴의 발언은 불법 체류자들을 전면 사면해 주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 국민 또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예, 워커 주지사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적인 이민 행정 명령을 지지하는 건 이 클린턴 전 장관이 다시 한번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는 걸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른 공화당 대권 주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랜드 폴 켄터키주 상원의원, 또 크리스 크리스틴 뉴저지주 주지사 등은 현재까지 이 클린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적인 견해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네.
예, 마이크 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최우선 현안은 국가 안보 문제라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민 문제를 들고 나온 건 잘못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 또 평소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클린턴 전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연장하려 한다면서 불법이라는 요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요, 3년 전에 재선에 성공했을 당시에 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던 걸 떠올리면은 이 공화당 후보들로서는 이 이민 문제가 참 건드리기 어려운 난제일 텐데요. 아,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제프시 전 주지사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비교적 이민 문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편이죠?
맞습니다. 이 멕시코계 여성과 결혼한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경우는 이 불법 체류 거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데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고요.
네.
예, 또 쿠바계 이민자의 아들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 포괄적 이민개혁법 입안에 참여하면서 이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지지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민 정책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안보 사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고요?
예, 뉴욕 맨하탄 제2연방항소법원이 목요일 수백만 미국인들의 전화통화 기록을 국가정보국이 영장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국가정보국이 그동안 미국의 애국법에 근거해서 개인의 전화통화 기록을 수집해온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애국법은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한 뒤에 제정돼서 부시 행정부를 거쳐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종의 테러 방지를 위한 법인데요.
네.
예, 애국법 가운데서도 이 특히 제215항이 외국 정보 감시법 하에서 이 기록이나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NSA를 비롯한 미국의 수사당국은 이 215조항을 근거로 이 개인의 전화통화나 컴퓨터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뉴욕 항소법원이 이 NSA의 그런 정보 수집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거네요?
예, 맞습니다. 뉴욕 항소법원은 애국법 제215항은 NSA가 수백만 국민들의 전화통화 기록을 영장 없이 무차별 수집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또 그 같은 정보의 요구를 개인이 수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자, 이 애국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2003년 그 전 국가정보국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특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민자유연맹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NSA가 이 아무런 범죄 가능성도 없는 일반 시민들의 전화기록이나 이 컴퓨터 정보까지 무차별 수집한 건 개인의 인권 침해라면서 이의를 제기해왔고요.
네.
예, 이번 소송 역시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제기한 겁니다. 애국법 제215항은 오는 6월 1일로 만료가 되는데요. 때문에 미국 의회는 그때까지 이를 놓고 다시 연장할지, 이 내용을 완화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공이 의회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의원들 어떤 입장인가요?
예, 상원과 하원 대부분의 의원들이 애국법 215조항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15항의 어떠한 내용도 완화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가 극심한 가뭄으로 최악의 물 부족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 누렇게 시든 잔디밭을 보면은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가 자랑하는 산림 역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이 내용 보도록 하죠.
예, 3,300만 에이커, 그러니까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캘리포니아 산림 지역이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 잎이 벽돌색으로 변하고요.
네.
잎들이 막 갈라지고 부서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 죽은 소나무들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들이 무려 1,250만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시사철 풀어야 하는 소나무 색이 다 변하고 죽어간다니까 얼마나 가뭄이 심각한지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국립공원이나 사유지 할 것 없이 주 전역에서 심각한데요.
네.
예,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캘리포니아 남부 산림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는 시에라 네바다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무들이 말라 죽는 이유가 가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죠.
예, 딱정벌레 같은 작은 곤충에서부터 이 덥고 건조한 날씨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해충까지 나무들을 괴롭히고 죽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뭄이 극심하면 또 화재가 날 우려도 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되고 기온이 더 올라가면 더 쉽게 산불이 날 수도 있는데요.
네.
예, 캘리포니아 산림 화재 예방 당국은 현재 소방관들을 추가로 배치해 놓고 다가올 여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유지 소유자들에게도 화재 예방책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죽은 나뭇가지나 집더미 같은 건 치우고 장작더미 같은 건 너무 많이 쌓아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림 피해가 이 정도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하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지난 5일 캘리포니아 당국이 물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욕이나 빨래도 제한되고요.
네.
예, 잔디에 물을 주는 살수기도 거의 이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미 캘리포니아에 물을 사용하는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의 물 사용량을 25% 줄이고 또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물값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는데요.
예.
예, 이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수자원 감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물 사용 제한 조처를 이번에 내린 겁니다.
네.
예,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조처에 대해서 여름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조처로 감독위원 5명 전원이 찬성했다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예, 캘리포니아주는 이전에도 이 가뭄이 발생하면 물 제한을 권고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 강제적으로 절수를 명령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가뭄에 시달린 게 꽤 오래된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번 가뭄은 약 4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예, 캘리포니아에서 날씨를 기록한 지난 120년 전 이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10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또 농구와 함께 야구가 큰 인기를 끄는데요. 북한에서는 야구가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죠.
네.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구를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자, 야구가 어떤 경기인지 먼저 경기 방법부터 알아보죠.
네, 야구는 각각 그 9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겨루는 경기죠. 이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는데요. 이 공격할 때는 타자들이 순서에 따라 타석에 들어가서 상대편 투수의 공을 쳐서 진루합니다. 1루, 2루, 3루 이렇게 베이스를 거쳐서 홈에 들어오면 1점을 얻는 거죠.
네.
이 승부가 안 나면 계속 회를 거듭하지만 보통 9회에 걸쳐서 경기를 진행하고요. 더 많은 점수를 올린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네, 이 야구 경기에서 타자에게 최고의 순간은 홈런을 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자가 친 공이 관중석의 담장을 넘기는 걸 그 홈런이라고 하는데요.
네.
홈런을 친 타자는 여유 있게 베이스를 돌아서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홈에 들어오죠. 반면에 타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삼진을 당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투수가 던진 공을 세 번 이상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이 삼진 아웃을 당하는데요. 그러면 다음 타자에게 타석을 넘기고 들어와야 하죠. 투수가 이런 식으로 타자를 세 명 잡으면 공격과 수비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경기가 야구인데요. 야구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네, 야구는 미국에서 나온 경기인데요. 그 확실히 기원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유럽 정착민들이 가져온 크리켓과 그 라운더스라는 경기를 합쳐서 만든 게 아닐까 사람들이 짐작할 뿐인데요. 크리켓과 라운더스 모두 방망이로 공을 때리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19세기 초에 에브너 더블데이라는 사람이 야구를 발명했다는 설이 있긴 한데요.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네. 자, 취미가 아니라 보수를 받고 직업으로 뛰는 선수를 프로라고 하죠.
네.
이 프로야구들이 뛰는 메이저리그, 미국 프로야구 경기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네, 19세기 중반에 창단된 신시내티 레드스타킹스라는 팀이 미국의 첫 프로야구 구단인데요. 지금 신시내티 레즈의 그 전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 뒤 몇 년 뒤에 내셔널 리그가 설립됐고요. 20세기 초에 들어서 아메리칸 리그가 생겼습니다. 보통 약자로 내셔널 리그를 NL, 아메리칸 리그를 AL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연맹 아래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가 있는 거죠. 현재 각 리그에 15개 구단씩해서 총 30개 구단이 메이저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유일하게 캐나다 팀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미국 팀입니다.
네. 자,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차이는 지명타자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
이 아메리칸 리그는 지명타자를 허용하고 있고요. 내셔널 리그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 지명타자라고 하면은 투수 대신에 나오는 타자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투수들은 공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지 공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뭐 물론 둘 다 잘하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요.
예.
또 투수가 공을 잘 친다고 해도 이 베이스까지 뛰다 보면 체력이 달리고 정신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리그는 투수가 칠 차례에 지명 타자를 내보내고요. 내셔널 리그는 투수도 다른 타자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타석에 나와서 공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이저리그 경기가 봄부터 초가을까지 6개월 정도 계속되는데 경기수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는 각각 동부와 중부, 서부 이렇게 세 지구로 나뉘어 있는데요. 네. 한 팀당 한 시즌에 162차례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네.
지구별 승자 결정전과 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거쳐서 나온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승자들끼리 겨루는 경기가 바로 월드시리즈죠.
네.
이 두 리그의 승자가 7번 경기를 해서 4번 먼저 이기는 팀이 그의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부지영 기자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구경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그 워싱턴 연고팀인 내셔널즈와 그 한국의 추신수 선수가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 경기를 구경했는데요.
네.
이 내셔널즈를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몰래 레인저스 응원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눈총을 좀 봤죠?
네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야구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TV로는 좀 봤지만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뭐 야구를 두고 아메리카 패스타임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 미국의 오락이란 뜻인데 그만큼 미국인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 직장 동료나 친구들끼리 온 사람 많았고요. 또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사실 그 야구 경기 진행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고기 곁빵도 먹고 강냉이도 먹으면서 다들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운동 경기를 구경한다기보다는 어디 공원에 나들이 왔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이 미국인들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참 야구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공원에 가면은 아빠와 아들이 야구 글러브 장갑을 끼고 공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 흔히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리틀리그라고 하나요? 유소년 야구 경기도 활발하던데요.
네, 하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네.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가 역사상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이 관중 동원력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야구를 하는 미국 어린이 수가 점점 줄고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니까요. 예전에는 거의 동네마다 어린이 야구단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세 마을 정도를 합쳐야 겨우 한 팀을 꾸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미국 어린이들이 야구를 꺼린다는 얘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한 가지 운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야구 말고 다른 운동을 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야구는 그 장갑, 글러브도 사야 하고 방망이도 사야 하고 또 다른 운동에 비해서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이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앞에서 이거 야구 경기가 좀 진행이 느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미국 청소년이 야구에 관심을 덜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손전화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고 이 대화를 나누는 21세기 청소년들, 아주 빠른 속도에 익숙한 미국 청소년에게 야구 경기는 진행이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네.
이 얼마 전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미국 야구 경기 시청자의 절반 이상이 55살 이상이라고 합니다.
야구 애호가들의 뭐랄까요?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메이저리그 측은 일단 공격과 수비를 바꾸는 시간을 2분 25초로 제한하고요. 전에는 투수가 던지는 공과 공 사이에 이 타자가 타석에서 나와서 몸을 풀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금지됩니다.
네. 자, 끝으로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 관련된 재미있는 기록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가장 오래 걸린 경기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메이저리그 야구는 일반적으로 9회까지 진행하지만 동점이면 승부가 날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는데요. 1984년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밀워키 브루어스가 25회 동안 경기를 계속한 일이 있습니다.
네.
무려 8시간 6분 동안 경기를 벌인 끝에 시카고가 7-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메이저리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0분 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이어가도록 하죠. 조니 미첼이 부릅니다. Help me 골라봤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미국 첫 번째 주 델라웨어 주 다녀왔었죠.
예, 맞습니다. 이 미국 연방 헌법을 가장 먼저 기준해서 미국 연방의 첫 번째로 가입해 이 첫 번째 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주죠.
네, 그렇지만 면적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라고 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듀퐁사를 비롯해서 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 델라웨어 주에 있어서 이 주민들에게 따로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최근 들어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네. 그리고 왜 이 남북전쟁 때요, 이 델라웨어 군인들이 아주 용맹하게 싸워서 블루헨이라는 그 싸움닭 별명을 다 얻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델라웨어 주는 첫 번째 주라는 별명도 있고요. 또 블루헨 주라는 또 다른 별명도 있습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이 미국 대륙의 가장 남쪽 끝까지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플로리다 주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플로리다라는 말은 스페인 말로 꽃이 피는 나라라는 뜻이다. 미국 대륙 동남쪽에 삐죽이 튀어나온 반도. 이 반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스페인 사람들이었다. 플로리다주의 대부분은 이 반도에 걸쳐져 있다. 플로리다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안선이 가장 긴 주다. 서부 태평양을 따라 길게 자리 잡은 캘리포니아주도, 남쪽으로 바다가 접해 있는 텍사스주도 이 플로리다주는 당하지 못한다. 플로리다주의 해안선은 무려 1200마일에 이른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사는 로버트 허드슨 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There's lots of coast, hundreds of miles of thousands of miles of coast Florida is, but since it's a peninsula,
플로리다주는 해안선이 아주 깁니다. 반도이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는 북쪽으로 조지아와 엘레베마주와 접해있는데요. 이 두 개 주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접경 지역만 빼고는 모두 다 바다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길기만 한 해안선이 아니다. 철썩이는 파도를 따라 아름다운 모래 백사장과 구불구불 여유로운 해변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플로리다는 한반도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북한보다 한 배 반 정도는 큰 제법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날씨는 어떨까?
It's warm most of the year. During the summer months, it's oppressively hot in the middle of the state.
더워요. 1년 내내 거의 더운 편이고요. 여름에는 정말 덥죠. 바람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해변 지역은 다릅니다. 바닷바람이 부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나기가 올 때도 많고요. 천둥도 자주 치죠. 그런데요, 덥긴 하지만 견딜만하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가 고향이라는 허드슨 씨에게는 그 더운 날씨가 익숙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까?
We're thankful to be here.
The temperature on St. Pete Beach this afternoon was 84 degrees warmer than it was back home in Denver when Heidi Anderson left for her family vacation in Florida.
We were housebound. We couldn't go out. It was too cold to do anything.
Her brother Eric and his kids escaped the weather in Boston.
We've had so much snow. It's about 5-6 feet high.
플로리다의 더위가 그리워 겨울이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플로리다는 1년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겨울과 여름이 공존하는 곳. 미국에서 겨울에 여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플로리다 주이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주에는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다. 너무 많아서 탈이 날 지경이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디즈니 월드 공원이 있는 올랜도. 공원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지 제대로 다 둘러보려면 몇 날 며칠은 좋게 걸릴 것이다. 마이애미에 가면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몸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장이 즐비하다. 한적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즐기고 싶다면 플로리다의 주도 텔러아시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주의 주도를 마이애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플로리다주의 주도는 이 텔러아시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표적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살던 집도 이 플로리다에 있다.
It's in Key West. It's historic. It's where he worked and wrote and now has hundreds of cats living there that they take care of.
키웨스트에 있어요.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일반인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고양이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100마리도 넘게 있습니다.
원래 플로리다는 헤밍웨이의 고향은 아니라고 한다. 세상사에 지친 헤밍웨이가 찾은 곳, 미국 최남단인 플로리다에서도 가장 남쪽인 키웨스트란 곳이었고, 헤밍웨이는 이곳에서 그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다. 노인과 바다는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고전 중에 고전이다. 그뿐인가? 플로리다 주에는 케네디 우주센터도 있다. 미국 우주선의 이착륙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곳이 바로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버럴이다.
It's a great place to visit to learn about the space program and things like that. They've been winding down a lot of their
네, 케네디 우주센터가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버럴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인간의 달 착륙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세턴 B 로켓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우주 탐험의 역사를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은퇴자들의 천국이라 불리기도 한다. 미국 사람들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이가 들면 은퇴해서 날씨 좋고 물가 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게 하나의 추세처럼 여겨져 왔다. 플로리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장소였다. 실제로 1900년에는 인구가 50만여 명에 불과했는데 2014년 자료에 따르면 2천만 명.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가 됐다. 그런 점에서 플로리다주 로버트 허드슨 씨 얘기는 아주 흥미롭다.
Florida does have a very active and orange producing state. It's where I grew up there used to be orange groves all around my home but with the
플로리다는 오렌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토양과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올랜도가 고향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오렌지 나무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주택단지들이 생기면서 나무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를 생각할 때 오렌지를 생각하겠죠.
네, 플로리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면서 오렌지 나무들이 설 자리를 많이 잃은 셈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난해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도 플로리다주가 꼽혔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다른 주들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미국은 사실 각 주마다 정말 볼거리도 많고요. 네. 예, 또 내놓으라 할 만한 관광지도 저마다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지난해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바로 이 디즈니 월드가 있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였습니다.
네, 이 보도를 보니까 지난해 올랜도를 찾은 사람이 자그마치 6,20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은 물론이고 이 한반도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로리다주를 찾은 셈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주 수입도 엄청나겠어요?
예, 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지난해 올랜도에 있는 카운티, 그러니까 이 북한의 시나 군 정도에 해당하겠는데요. 네, 네, 이 한 카운티에서 거둬들인 세금만도 2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예, 미국 남부에서는 가장 잘 사는 주가 바로 이 플로리다주입니다.
네, 또 이 플로리다주는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죠.
예, 미국 50개 주는 이 전통적으로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와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플로리다주는 주변 주들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색채 사채를 띠고 있습니다. 네. 면적이 넓은 만큼 이 지역에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합주기 때문에 이 대권 주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주입니다.
네. 이 플로리다주에는 유력한 대권 주자가 벌써 두 명이나 있죠.
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 모두 이 중남미계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플로리다주는요, 과거 스페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히스패닉계라고 부르는 중남미계의 인구가 가장 많은 주 가운데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해협을 두고 쿠바와 바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쿠바계 이민자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네. 예, 얼마 전에 이 미국이 쿠바와 반세기 만에 국교 정상화를 맺으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특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 플로리다 주민들 지금 잔뜩 기대 중입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플로리다주의 동전은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예, 플로리다주의 25센트 동전에는 배 한 척, 그리고 우주선, 야자수 나무 그림, 그리고 탐험으로 가는 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리다에 첫 발을 디딘 서양인들은 스페인 사람들이었는데요.
네.
예, 이 동전 속에 나오는 배는 스페인 탐험가인 후안 폰세 드 레온이 처음으로 플로리다주에 도착했을 때 타고 온 범선입니다.
네.
예, 플로리다주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다가 1513년에 이 제임스 먼로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에 합병됐습니다. 이 야자수 나무는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나무고요. 우주선 그림과 탐험으로 가는 문이라는 글자는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선을 발사한 곳이라는 자부심이 서려있는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플로리다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남부 조지아주를 가보도록 하죠.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잉글리시 비디오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grab a bite, grab a bite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rab a bite이죠. 그럼 클라우디아와 하워드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All this talk about food is making me hungry.
Yeah, I'm starving too.
Do you want to grab a bite?
Sounds good.
Claudia는 Howard에게 All this talk about food is making me hungry. All this talk about food is making me hungry. 음식에 대해 대화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 라고 하네요. 하나씩 살펴보면 All this talk about food 음식에 관한 우리 대화가 is making me hungry. 나를 배고프게 하네 라는 뜻입니다. 클라우디아의 말을 들은 하워드는 Yeah, I'm starving too. I'm starving too. 나도 아주 배고파 라고 대답하네요. 그러자 클라우디아는 Do you want to grab a bite? Do you want to grab a bite? 그럼 뭐 조금 간단히 먹으러 갈래? 라고 하니까 하워드는 Sounds good. Sounds good. 좋은 생각이야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Yeah, I'm starving too.
Do you want to grab a bite?
Sounds good.
오늘의 영어 표현, grab a bite. grab, G-R-A-B, grab a bite, B-I-T-E, bite, grab a bite. Grab a bite는 빨리 간단하게 무언가를 먹자고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When you say you want to grab a bite, it means that you want to eat right away or that you're interested in eating quickly. Grab은 무언가를 움켜잡는 것을 의미하고 bite, bite는 명사로 한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rab a bite은 빠르고 간단하게 먹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화려한 음식점에 가서 멋진 식사를 하자고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죠? If you want to make plans or sit down to have a nice fancy meal at a restaurant, you may not want to use this phrase. 오늘의 영어 표현, grab a bite. 간단하고 빠르게 무언가를 먹다. Grab a bite.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All this talk about food is making me hungry.
Yeah, I'm starving too.
Do you want to grab a bite?
Sounds good.
Today's phrase, grab a bite. Grab a bite means that you want to eat right away or that you're interested in eating quickly. 간단하고 빠르게 무언가를 먹다. Grab a bit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have a great day.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새 방위 협력 지침은 일본의 안보 강화와 위협 억제, 그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위 협력 지침의 핵심은 일본 자위대의 지역적 한계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자위대는 이제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세계 어디든 방어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과거의 지침은 일본과 미국의 작전이 일본 영토 방어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새 방위협력 지침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일본의 변함없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 지침은 그러나 의회 승인하에 일본 자위대가 외부의 공격을 받은 동맹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지침은 특정한 제3국을 겨냥하진 않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에 의한 군사력 사용은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역 분쟁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강대국의 변덕과 욕망으로 인해서 항해와 항공의 자유, 그리고 바다와 대기의 다른 불법적 사용들이 약소국보다 우선시되는 어떠한 제안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은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대상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한 굳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미일 동맹은 과거 70년간에 걸쳐 성숙된 관계로 성장했습니다. 게리 장관은 해양 안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본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주 공간과 사이버 위협, 미사일 방어 등 새로운 도전들에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동맹이 군사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미군과 일본 자위대뿐 아니라 다른 유관 부처와 기관들도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며 미일 동맹에 대한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은 7일 의회가 이란 핵 협상 결과를 검토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8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란 핵협상 의회 승인법 수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란 핵협상의 어느 합의안이라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 의회 검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수정안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수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법원은 7일 국민들의 통신 기록을 무차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 NSA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면서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제도를 만든다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것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현재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총선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의 노동당 사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6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각각 33%와 32%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해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는지 여부와 스코틀랜드의 독립 등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리들이 예멘에서 인도주의적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멘은 후티 반군에 의한 내전으로 현재 수천 명의 예멘인들이 마을에서 쫓겨나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아델 알 주비에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7일 사우디 수도 리아드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예멘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5일간 임시 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후티 반군과 그 지지 세력들의 예멘인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중요한 기회를 잃지 말 것과 앞으로 평화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 주비에르 사우디 장관은 후티 반군이 휴전을 지지할지 여부를 놓고 그들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 반군 ISIL이 모술 인근의 이라크 최대 정유시설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스티브 월은 국방부 대변인은 6일 ISIL이 바이지 정유소 일부를 장악했다며 이라크군이 여전히 시설 내부에 남아있지만 시설을 다시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지 정유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모술에 가까워 이 시설을 장악하는 세력이 결국 모술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렌 대변인은 그러나 전투가 어렵다고 해서 정유소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ISIL로부터 모술을 탈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7일 대통령의 3선 출마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세력이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부준브라에서 이날 피에르 으르쿤 지자 현 대통령 지지 세력이 반대파 시위대에 폭탄을 던져 두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파 시위대가 집권 여당의 청년단체 소속 회원 남성 한 명을 불태워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